창세기 23번 메시지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의 연구에 대한 삽입부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 더 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를 진행한 동안 우리는 창세기의 처음 3장에 있는 거의 모든 항목들이 성경의 다음 책들, 특히 신약에서 발전되는 시임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신성한 말씀의 계시에 의하면 이 두 형제는 창세기 4장에서 뿌려진 중요한 두 씨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이 가인과 아벨을 언급한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됩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처음부터 사신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가인을 암시하셨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보았듯이 가인은 마귀와 하나 되었으며 가인과 마귀는 함께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 예수님은 또한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자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나는 이 말씀도 또한 가인을 암시하는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에 대해 물었을 때 그가 말한 거짓말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살인자일 뿐 아니라 거짓말쟁이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이야기가 시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사람이 두 나무, 곧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앞에 인도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두 나무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속되는 두 노선, 곧 생명나무의 노선과 지식나무의 노선에서 나온 두 근원을 대표합니다. 의심할 것 없이 가인은 지식나무의 노선에 있었으며 아벨은 생명나무의 노선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언급된 둘 외에도 다른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가인과 아벨만을 언급합니다. 왜 성경은 이 둘만을 언급합니까? 왜냐하면 거룩한 말씀의 의도는 인류의 제2대에서 시작되어 존재의 온 두 범주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식나무의 노선을 대표하는 가인과 생명나무의 노선을 대표하는 아벨입니다. 성경은 시작처럼 끝납니다. 성경은 두 근원을 의미하는 두 나무로 시작하여 두 완성을 의미하는 두 성, 즉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두 성 중에서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거룩합니다. 큰 바벨론은 지식나무의 노선과 가인의 씨의 최종 완성이 될 것입니다. 가인의 씨는 창세기 4장에서 뿌려져 구약과 신약에서 발전되었고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계시된 큰 바벨론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은 생명나무의 노선의 최종 완성이 될 뿐 아니라 아벨의 씨의 최종 완성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될 사람은 모두 아벨일 것입니다. 그 성의 모든 보석은 영원토록 아벨일 것입니다. 반대로 큰 바벨론에 있는 대다수는 가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바벨론은 많은 가인들의 최종 완성이며 새 예루살렘은 모든 아벨들의 총체입니다. 당신은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나는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 중 아무도 가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다음 책에 있는 빛으로 이 두 형제를 비추면서 더 철저하게 조사해 봅시다. 가인부터 시작합시다. 가인. 자신을 위해 일하고 삶. 땅을 섬기는 자.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가인이 생기를 위해 땅을 섬기는 자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땅을 섬기는 자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 일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일하고 살았을 뿐 아니라 자신에 의해 일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사람의 자아는 사탄의 화신이 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아에 의해 사는 것은 사실상 사탄에 의해 산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사탄에게서 유래된 자신의 관념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함. 가인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는 본래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나는 하늘에 속한 법정에서 가인의 변호사로서 그를 위해 변론했습니다. 나는 가인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두 번째였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서 이것을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내게는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 전혀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도박이나 거짓말이나 살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과 다퉜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가인에게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공평치 않으심이 가인을 자극하여 동생을 죽이게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공평하셨다면 아마 가인은 동생을 심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나는 법정에서 무실한 변호사처럼 혹은 시골 소년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긍휼을 베푸시어 나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난 후에 나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열납하지 않으시고 쳐다보지 않으신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타락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잘못했을 뿐 아니라 사탄의 악한 본성이 주입되었습니다. 사탄의 본성이 그들의 본성과 생각과 관념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상태를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잘못했음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사탄의 악한 요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심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으며 장래에 참된 의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죽옷을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이 일에 대해 자녀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은 순수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염되고 부패되고 더럽혀지고 파괴된 부모의 자손이었습니다. 가령 여기에 순수한 물 한 잔과 더러운 물 한 잔이 있다 합시다. 만일 당신이 내게 순수한 물을 준다면 나는 심히 감사하며 내 목마름을 채우기에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더러운 물을 준다면 그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비록 목마르더라도 나는 더러운 물을 거절하겠습니다. 만일 이 비유를 이해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을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물, 곧 오염된 제물을 열납하실 수 없습니다. 가인은 오염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부정했으며 더럽혀졌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순수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은 부패되었고 죄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그들 안에서 살고 행동했으며 그들을 자극하여 어떤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의 대적의 행동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고 가인 안에 당신의 대적인 마귀가 있음을 알았다면 당신은 대적의 경배를 열납하겠습니까? 그런 경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창세기 4장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인하고 거짓말을 하는 가인을 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 예수님은 살인하고 거짓말을 한 자가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가인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더욱이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멈멋에 속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상 멈멋에게서 나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악한 자인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가인의 근원은 사탄이었습니다. 이상의 두 구절은 가인과 마귀, 곧 마귀와 가인이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아마 당신은 마귀가 사람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며 논쟁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관해 하늘에 속한 이상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장래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주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하도록 사탄에 의해 충동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돌이켜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방금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는 악한 일 아닌 주님을 간심하는 일로 인해 사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간심하려고 노력하며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간교한 사탄은 가끔 그것을 금지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기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시와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한 그는 심지어 우리를 충동질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가인 안에서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의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마귀와 하나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마귀와 하나 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랑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제물을 드렸지만 경배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충동질하는 자는 마귀였습니다. 가령 당신과 함호하기를 거절하는 당신의 대적이 있는데 그가 누구를 보내어 당신을 경배하게 한다 합시다. 당신은 그 경배를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흘릴 피가 없는 땅의 소산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부모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부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은 피 흘리는 제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은 타락되었고 파괴되었고 죄있고 오염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죄사함을 위해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가인의 부모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그에게 분명히 말했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버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을 주의하지 않고 자신의 관념에 따라 자신의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관념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관념은 지식나무에 속한 것입니다. 지식나무의 길을 택함으로써 가인은 마귀에게 자신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온전히 악한 자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가인은 맨 처음으로 종교를 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종교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도박장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발명한 것을 주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근원을 주의하십니다. 사람이 발명한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나 사람의 영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발명품이 당신 자신의 생각에서 유래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 근원은 사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교환자인 사탄이 당신의 생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방법을 고안했을 때 절대적으로 사탄과 하나였습니다. 그는 마귀로 가득 차고 적셔지고 침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감히 어떻게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열납하지 않으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제물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 흘림이 없고 희생에 덮는 가죽이 없이 자신의 관념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 9절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계시된 바와 같이 그가 자신을 덮기 위해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하나님의 길을 거절했음을 뜻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계시된 것처럼 그는 종교적인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않음으로써 힘써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물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으며 그분의 눈에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감. 유다서 11절은 가인의 길을 간 사람들에 관해 말합니다. 가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며 마귀의 자극 아래 주제넘게 사람의 발명에 따라 자신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은 그리스도 없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가인의 길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류의 문화 안에 있는 최상의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종교는 사실상 인류의 문화 안에 있는 가장 뛰어난 으뜸되는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종교를 발명했습니까? 그것은 가인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충동질환자인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지식나무를 먹도록 유혹함으로써 인류의 첫 세대를 강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하고 회복하기에 개입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른바 되었으나 하나님은 피 흘림의 길, 곧 그분의 구속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그들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출의 방법이었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이 길을 자녀들에게 전달했으며 첫째 아들인 가인이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길을 택함으로써 마귀와 하나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거절하고 자신의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탄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길에 대한 충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이 전파했더라도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피 흘림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충분히 말해주는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대해 들었지만,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들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관념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의 갈망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돌이켜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도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인 인간의 종교를 고안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명에 의한 것입니다. 외관상으로 이것은 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둘째 세대는 종교를 발명함으로써 사탄에게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식나무를 먹도록 사람을 유혹함으로써 첫째 세대를 얻었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사람이 발명한 길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둘째 세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선과 악에 반대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지 않은 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악한 편에 있건 선한 편에 있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길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한 편에 있는가 악한 편에 있는가를 주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이 그분의 구속의 길 안에 있는가를 주의하십니다. 당신은 자신을 높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보다 더 높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종교를 발명한 많은 종교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높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 안에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뚜렷한 악의 길이 아니라 선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합니다. 사탄은 선과 악의 편에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한 가지 요소, 곧 생명에 속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지식나무는 두 가지 요소, 곧 선과 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건 악한 일을 하건 하나님의 길 안에 있지 않은 한 당신은 사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길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했고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더라도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 있고 육신 안에 마귀의 본성이 있으며 생각 안에 사탄의 요소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피 흘림에 의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기도할 때 거의 매번 나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내 아내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피로 당신께 나옵니다. 주여,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소서. 우리를 덮는 당신의 피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옛 창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우리 안에 부정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의 씻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여러 번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제물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을 속죄 제물로 취하며 기름이신 당신을 드립니다. 가인은 목표를 놓쳤습니다. 그는 피 흘림의 길을 거절하고 사탄의 길을 갔습니다.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여러 영갑자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는 깊고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라. 바울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라는 사실은 유명한 어떤 찬송가의 가사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의,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옷.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덮개이시고 우리는 그 아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으며 그분을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덮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분의 속성들 중에 하나가 아닌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바울은 믿지 않은 유대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유대인들은 가인의 실지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가인은 선주자로서 자기 의의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의로 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치 않은 본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가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우리가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비로우셨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죽일 법적인 근거를 가지셨으나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죄가 가인을 움켜삼킬 기회를 기다리며 문에 엎드렸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가 인격 곧 사탄이며 그는 가인을 노리고 있으며 가인은 그를 이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길을 주의했습니다. 그는 회개하거나 돌아오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심지어 죽기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절대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혔으며 마귀와 하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를 핍박함. 하나님께서 그분의 참된 경배자인 아벨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가인은 시기했습니다. 왜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나는 수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나는 아벨의 낯은 들렸고 가인의 낯은 숙여졌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믿습니다. 흠정력은 창세기 4장 7절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연락되지 못하겠느냐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얼굴에 웃음과 빛남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아벨의 들린 얼굴은 가인을 자극하여 시기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기쁘고 주님을 누릴 때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적인 시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처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당신을 핍박할 것입니다. 나는 가인이 아벨을 공격한 이유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아벨의 빛나는 얼굴과 들린 낯과 줄곧 목소리를 인해 화가 났습니다. 어떤 곳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 계속하면 우리는 당신들을 쫓아내겠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종교적인 시기심은 지독한 것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시기심보다 더 무서운 시기심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 천주교는 로마 제국보다도 더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주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종교인들은 사가랴를 어디에서 죽였습니까? 그것은 극장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인 성전과 제단 사이였습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들이 방법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한 면으로 경배했지만 다른 면으로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시기심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벨,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삶, 양치는 자.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시인 아벨을 봅시다.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의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양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한 대로 아벨의 시대의 양은 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인처럼 자신을 위해 일하고 살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갈망하신 대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의 목적과 관심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섬김. 아벨은 그의 관념과 사상과 방법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따라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가인과 달리 아벨은 아마 양떼 중 첫 새끼를 드렸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벨은 자기도 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기름을 드렸을 때 제물은 죽었을 것이고 피는 흘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지 않으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자신에게 피를 흘리는 제물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락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악하고 죄 있고 오염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속을 위해 흘릴 피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태울 기름이 있는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누가 그에게 양의 첫 새끼를 드리라고 말했습니까? 의심할 것 없이 그는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벨의 행함은 나중에 주어진 모세의 율법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의 방법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에 따른 것이며 자기의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타락한 사람인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죄악된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상을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죄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과 말하는 모든 것이 죄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심지어 우리의 회개 눈물에도 피의 씻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악된 자들이므로 심지어 우리의 회개 자체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하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들음에서, 우리의 느낌에서 기원된 것은 모두 죄악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쳐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제쳐놓는 것은 사실상 마귀를 제쳐놓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을 던져버린다면 우리는 자연히 사탄을 절대적으로 거절하게 됩니다. 내 길은 선하다. 내 생각은 뛰어나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뛰어나더라도 그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그분의 길을 취해야 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민수기 18장 1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예표인 소나 양의 첫 새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표를 해서 볼 때 아벨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나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을 위해 제단에 뿌린 피이고 둘째는 주님의 만족을 위해 그분의 향기로운 제물로 제단에서 불태운 기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를 위해 흘린 피가 있으며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케 하신 기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관한 부모의 말을 따른 아벨은 하나님께 그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아벨은 그리스도를 덮개로 취했으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연락될 수 있도록 그분을 만족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우리를 씻은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를 덮는 그리스도 자신이 필요합니다. 내 체험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활동적인 청년이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매우 지성적이고 뛰어난 진지성을 가졌으며 힘이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하고 싶은 많은 일을 꿈꿨습니다. 그 오래지 않아서 하늘에 속한 빛이 내 위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을 보지 못했으나 그 빛은 밤낮으로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계속해서 비쳤습니다. 결국 나는 주님 앞에 경배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비춤을 받았습니다. 주여, 나는 감히 내 자신을 보거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내 존재의 모든 부분이 누추합니다.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피의 보배로움을 깨닫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당신의 피로 씻어주소서. 내 눈을 씻어주시고 내 생각을 씻어주시고 내 존재의 각 부분을 씻어주소서. 주여, 모든 것을 씻어주소서. 어느 날 나는 반나절 동안 주님께 자비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비겠지만 끝난 후에 나는 나의 자백이 철저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일을 내가 감히 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행위만이 아니라 나의 전체를 씻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다만 당신의 피를 적용합니다. 주여, 당신이 주도권을 잡으소서. 만일 어떤 일을 당신이 하시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위상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나는 나의 전 존재가 철저히 죄악된 것이며 내가 어떤 것을 발명하거나 시작해서는 안 되며 내게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더러운 것이며 회개의 눈물까지도 피로 씻음받을 필요가 있으며 내 회개 안에는 내 회개를 순수하지 않게 만드는 자아의 요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회개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피를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당신의 의로 또한 당신의 덮개로 적용함의 의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만 나의 덮개이신 그리스도의 사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주님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림의 의미입니다. 나는 그 당시만큼 기쁜 적이 없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달콤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나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체험입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음을 압니다. 아벨의 행동은 피로 씻음받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제쳐놓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덮개로 취하라고 말하는 신약의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죄들을 자백하고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의 첫 새끼이신 그리스도를 드릴 필요가 있으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거절하며 자신을 포기하며 자신을 제쳐놓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덮개로 취함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달콤함이신 그분의 기름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제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며 구속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아벨이 선하다는 증거를 얻었음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에 의해 그는 오늘도 여전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제사장. 아벨은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 제사장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드렸습니다. 모든 아벨들은 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제물을 드려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천주교의 신부에게 가지 말고 성공의 제사장이나 사역자나 목사에게 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립니다. 육신 안에 경배자에 의해 핍박당함. 아벨은 자신의 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가인과 달리 하나님의 길 안에서 경배했기 때문에 가인에게 핍박받고 죽었습니다. 가인은 그의 수고의 열매를 신뢰하며 육신 안에 있었지만 아벨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물을 신뢰했습니다. 예표적으로 말해서 아벨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경배자들은 항상 영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아벨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표란 무엇입니까? 예표는 그림자 또는 사진입니다. 아벨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떤 방면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벨은 양친자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참된 목양자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성경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으나 주 예수님과 아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은 아벨을 의인 아벨이라고 부르고 사도행전 7장 52절과 22장 14절은 주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벨은 육신의 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분의 유대 형제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둘 다 말하는 피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은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소리는 그리스도의 피소리의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의 예표의 성취인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뿌려진 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말하는 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피, 씻는 피, 덮는 피가 있을 뿐 아니라 말하는 피가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말하고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서 말합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